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3국 외무장관들이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7차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배포한 언론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국 외교장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일 3국이 지혜를 모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통일에 대한 세 나라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노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합참본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담당 정무 군사 담당 부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사드는 지역 방어의 핵심 요소로 특히 한국의 안보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조성해 한국 정부가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 중이라며 사드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국장은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당국자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대화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부국장은 북한에서 핵사고가 발생하거나 핵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미국과 중국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북한 관련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합참본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에 마이크 댐시 의장이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다연장 로켓 1개 대대를 추가 배치합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연장 로켓 대대를 한국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에 순환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에 있는 미 육군 20 야전 포병 2대대 소속 병사 400명이 오는 6월 동두천의 캠프 KC에 배치돼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배치는 미군 8내 대대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재편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엔 현재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제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새해 명절인 누루즈를 맞아 발표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서방 강국들은 이란과 협상하는 최선의 길이 위협과 제재가 아니라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됐던 주요 6개국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이란 대표단은 앞서 어제 로하니 대통령의 모친상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이에 따라 협상이 오는 25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미 국무부는 협상 재개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과의 핵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끝으로 내일 일요일에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해안지방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도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고요.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 비어의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때부터 얼마나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그놈 세상이 마음에 들었겠냐? 하도 가족 때문에 억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탈북자 도명학 씨는 하루라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글 쓸 수 있는 세상을 찾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소망이 딴 게 없었죠. 그러나 북에서의 그 하늘 풀자. 멋있게 이제 마음대로 글 좀 써보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밖 세상에 관심을 가졌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적어두었던 종이 한 장 때문에 보위부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집사람이 장마당에 나가서 이리저리 추운데 덜덜 떨며 겨우 이렇게 장사를 해온 걸 그걸 덩치 크다란 남편이 앉아서 말이야. 그걸 받아먹고 그리고는 보성 산악기 책이나 들고 책에서 밤 나와 돌아가면 동키호테라는 소리나 들었지.
그 후로도 계속된 감시의 눈길. 가족에게는 무엇 하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떻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세 딸과 아내를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던 도명학 씨는 지난 2006년 겨울 한국에 도착했고 소원했던 대로 자유로운 작가가 되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요.
필기도구가 달라요. 손으로 손글씨를 안 써요. 와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시와 그림 작품을 공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자는 독자인데 생소한 독자거든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생소한 독자들의 그 감정이 맞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특별히 하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그림을 즐기지 않더라도 통일 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자면 내가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도 좀 볼 줄은 좀 알아야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북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자는 거예요.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 두 땅이 하나가 되는 날에는 누군가가 나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이거 뭐 발전했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일단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이렇게 보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들어보니까 이해됩니까? 아 이해된다고. 그런데 이게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간 겁니까? 북한 사람들 아 발전한 거다 하면 그게 진짜 발전한 거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의 작가였던 도명학 씨 자신이 그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통일시대의 문화예술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코리아 문화의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죠.
2006년 서울에 정착해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도명학 씨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국 사회를 익혀갔습니다.
지금은 걸리는 게 없죠. 네, 지금은 뭐 그냥 손은 손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지금은 그래서 그 오기로 내가 조금 젊은 애들보다 늦을 뿐했지 젊은 애들이 열흘 동안 배우면 내가 30일 노력하면 하겠지 그런 오기로 그 했어요.
종이에 글을 썼던 도명학 씨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 취향까지 생각하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담을 정도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원래 그 이렇게 선뜻 펜을 들지 못했죠. 그 다른 뭐 칼럼이나 무슨 뭐 에세이 같은 건 썼어도 이런 본격적인 문학 장르에는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겠더라고. 우선 북한 문학하고 남한 문학이 같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다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책을 읽었던 남한 독자들이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도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좀 쓰는 걸 많이 미루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서 일단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9년간의 한국 생활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두고 온 가족들을 모두 서울로 데려왔던 일.
그래서 나야 좋죠. 그 이제는 마음을 놓잖아요. 다 거기서 그 위험에 빠져가지고 하던 걸 어쨌든 뭐 오라고 해도 무서워 벌벌 떨던 걸 어쨌거나 여러 번 설득해서라도 어쨌든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나는 좋단 말이죠. 내 가족을 다 데려왔으니까 이제 뭐 피해받을 일도 없고 여기 와서 다 공부를 학교를 다니고 뭐 배 안 골치 아이스크림 뭐 그 원안에 찬 아이스크림 두 개인 게 아니고 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먹겠다면 내가 사다 준다고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의 소설가가 된 일이 무엇보다도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랄까 내가 쓴 단편 소설이 지금 그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편 소설 있잖아요. 그거하고 양상이 비슷한데 그 소설을 아주 뛰어넘은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북에서 온 작가가 어떻게 해? 이런 소설이 이게 나올 수 있냐? 야, 이게 한국의 소설을 이거 보고서 모방을 한 게 아닐까, 혹시. 근데 모방치고는 너무 뛰어넘었다.
누군가는 도명학 씨에게 이야기 소재를 잘 잡아내는 재치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유명한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을 빗대어 도명학 씨를 한국의 체홉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체홉이라는 러시아 작가는 그 평생 동안 단편만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단편들은 세계문화 유산이잖아요. 근데 제 단편이 그런 기질이 보인다는 거죠. 좀 코믹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현실을 가지고 썼는데도 남한 사람들이 그게 공감을 가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그 글을 왜 북에서 작가 생활을 했지만 남쪽에 와서 선뜻 펜을 들지 못했는가 이게 저는 남쪽에 와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데 저는 작가로서는 작가의 본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면 남한에 와서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북한의 시인이자 작가였지만 선뜻 글을 쓸 수가 없었던 도명학 씨는 작가가 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탈북의 경험을 고백하는 다른 탈북자들의 수기 형식의 책과는 다른 진정한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쓰는 게 문제 아니다. 지금 내가 쓴다고 해서 그 북한 문제를 얼마나 알리게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알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판인데 이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먼저 정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북한 문학을 했던 것만큼 남쪽 문학을 알아야 그 차이를 알고 또 세계 문학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과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과정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남한 작가로만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북에선 의미가 없다. 북의 특색을 가진 한국 작가.
한국의 소설가로 등단한 뒤 도명학 씨는 한국 문인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이 한문학이 나중에 통일 한국의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게 통일 문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학습을 했죠.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만의 문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북쪽의 그 문단에 대한 걸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죠.
한국 문학계 이야기도 듣고 북한 작가들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오고 가는 소통 속에 통일시대 작가로서의 역할도 다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북 문화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우선 자유로부터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주역으로 살 수 있구나 이거예요. 북에서는 어느 사람도 다 단역이나 조연받기는 안 되죠. 절대로 주역으로 살 수 없던 곳에서 주역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갔다.
한국의 소설가로 시인으로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작가로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명학 씨는 9년 전 압록강을 떠나며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어린 학생한테 커서 희망이 뭐지? 난 커서 국방위원장 될 거야 하면 뭐 그 큰일 날 일이지. 국방위원장은 백두산 혈통만이 될 수 있지. 난 당 총비서가 될 거예요. 그런 희망 자체를 입에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애들은 뭐예요? 희망을 물어보는 어떤 애들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꿈이 크다. 아유 훌륭하다.
누구라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 꿈꿀 수 있는 세상, 집이 없는 노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과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은 내만 아니라도 당연히 이 나라에서 살면 먹고 사는 것은 이쯤은 다 그 해결이 되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서울역에 가보면 거지들도 하루에 밥을 다섯 번씩 준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남조선 꽃제비들은 역전에 살아도 하루에 나라에서 밥을 다섯 번 줘요. 야, 밥도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 뭐, 자, 이 반찬도 뭐 다 제대로고. 그것도 또 아주 기분 좋게. 옆에서 말이야, 색스폰이랑 가지고 와서 그 성가대에 와서 부부부부 하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음악까지 깔아주면서. 근데 그걸 보고 제일 마지막 바닥에 있는 사람, 남과 북을 비교하면 이 이상 더 비교할 것도 없다. 이건 뭐지?
남북으로 갈라져 살았던 가족이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도명학 씨는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가족이 열심히 살아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사람들 앞에 좀 잘 돼가지고 나타나야지.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니 멋있게 지금 돼서 왔구나. 말하자면 금이환양을 좀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우리 가족한테 바라는 소망이죠.
그리고 예전에 도명학 씨처럼 이불 속 깊은 곳에서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희망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결단한 대로 움직여라. 뒤돌아도 보지 말아라.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마저도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빠지고 만다.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정을 지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럼 저처럼 가족을 다시 데려올 수도 있고 거기 그냥 있었으면 저처럼 감옥에서 다행히 살아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냥 죽었으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못했을 거고 가족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도 이게 허무하고 그렇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그 서성거리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고요. 어떻게입니다. 또 물건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해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해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디면요, 단단해집니다. 라디오 무대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곡 들어볼까요? 제이슨 모라즈가 부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 Love Someone
Love is a funny thing Whenever I give it It comes back to me And it's wonderful to be Given with my whole heart As my heart receives your love Oh, ain't it nice tonight we've got each other And I am right beside you More than just a partner or a lover I'm your friend When you love someone Your heart beats So loud when you love someone, your feet can't feel the ground. Ooh, shiny stars all seem to congregate around your face when you love someone. It comes. A funny thing It's making my blood flow With energy And it's like An awakened dream Cause what I've been wishing for Is happening And it's right on time Oh, ain't it nice This life we've got each other And I am right beside you More than just a partner or a lover I'm your friend When you love someone Your heartbeat beats so loud When you love someone Your feet can't feel the ground Shiny stars Give ourselves to love tonight Lifting up to touch the starlight And we will savor every second we suspend together You and I will You and I will You and I will When you love
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의 심장은 쿵쿵쿵 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돌아옵니다. 아, 이런 노랫말을 담고 있는 곡,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Love Someone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량입니다. 뭐 했던 인사를 왜 또 하냐고요? 반가워서 그러죠.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 역시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인사로 드렸던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책들은 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문학이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라. 바로 그 속에서 삶은 저마다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런 메시지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보다 강하고 물은 바위보다 강하고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고 말이죠.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은요, 이 사랑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사랑 때문에 행복해 했었고 사랑 때문에 무지 아파했던 경험이 남들보다 많고 또 깊었다고 하네요. 헤세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고민과 사랑, 그의 고통과 좌절, 희망과 자아발견 이런 주제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인 마리아 베르누에게 전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견해가 담겼고요. 20살 연하였던 두 번째 부인 루트 뱅어와의 연애 편지, 또 시련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독자에게 보내는 위로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과 세계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고통이고 고독이지만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사랑을 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라면 쉽게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고백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조건 없이 주고 또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잃지 않는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드리죠. 뉴튼 패밀리가 부릅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까지 상당한 인기도 누렸던 헝가리 출신 팝밴드입니다. 노래 들으시죠. Love is magic. 사랑은 마법이다. 마법일까요? 들어보시죠. Shadows Such a love comes once in every life. When you call me, I come running to your side. Must imagine why the world is out of sight. Reach for me. Hol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1, 2, 3 o'clock, 4 o'clock, rock. 5, 6, 7 o'clock, 8 o'clock, rock. 9, 10, 11 o'clock, 12 o'clock, rock.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hat is that?
라디오 무대 미국 락음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락음악 속으로 오늘도 김근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삼입니다.
예, 오늘도 어떤 락음악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벌써 몇 달 됐죠. 이 1950년대에서 시작을 해서 60년대 또 70년대 거쳐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1980년대와 90년대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일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음악 장르가 바로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인데요. 네. 들어보셨죠?
네. 뭐 익숙한 단어인데요. 어떤 네. 음악인가요?
일단 얼터너티브 락에서 얼터너티브 하면은 한글말로 이 대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대안.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제 기존의 락 음악, 또 전통적인 락 음악을 대체하는 새로운 락 음악.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시 기존 락 음악을 거부하면서 나온 음악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실 네. 모든 음악이라는 게 뿌리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얼터너티브 락도 당시에 유행했던 뭐 펑크 락,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네.
또 다른 락 음악 장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얼터너티브, 이 대안이라는 거는 이제 음악적인 형태도 형태인데, 음악을 했던 가수들, 또 당시에 그 음악 가가들이 가수들이 활동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터너티브 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이 주류 음반 시장이나 이제 주류 무대가 아니라 이 기성 가수들이 아니라 뭐 대학가 아니면 동네의 작은 무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이제 아마추어처럼 하면서 인기를 끌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의 언저리에 있었던 이런 가수들을 이 얼터너티브 가수, 얼터너티브 락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쓰였죠.
네. 언저리, 얼터너티브 락인데. 자, 음악적인 네.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얼터너티브 음악은 이렇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거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얼터너티브 락이란 이름 아래서 사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하위 장르들로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곡들은 뭐 같은 얼터너티브 락으로 묶긴 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곡들도 있고 그래도 뭐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류나 기성가루 가수가 아니라 뭐 비주류 혹은 이제 아마추어 같은 그런 이제 가수들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존 락 음악에 비하면 좀 순수하고 또 거칠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그 뉴웨이브 음악
네.
경우에는 이 전자악기 신디사이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하지만 뭐 이분들은 뭐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고 이 정통 락 정신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뭐 락 음악하면 기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정통적인 이제 전자 기타 사운드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음악적인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네. 얼터너티브 락도 나중에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또 세분화하게 됩니다.
네. 자,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음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말로만 하면 뭐
네.
알 수가 없죠.
네,
들어봐야죠.
음악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980년대 초 일단 얼터너티브 락이 이제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할 초기의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네.
당시 이제 1980년대 초가 될 텐데 예, 얼터너티브 미국의 얼터너티브 락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밴드가 바로 REM이란 밴드입니다. 아마
네.
들어보신 밴드일 텐데
네네.
뭐 당시에 얼터너티브 락 밴드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뭐 평론가들에게나 또 상업적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밴드고 오늘은 이 REM이 1983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 Talk About the Passion이라는 곡입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얼터너티브 락 밴드 REM이 1983년에 발표한 곡 Talk About the Passion 감상하시죠.
Talk about the passion. Not 락 음악 속으로 오늘은 1980년대 얼터너티브 락에 대한 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미국 밴드 REM이 1983년에 발표한 곡 Talk About The Passion 감상하셨습니다. 이게 30년 전 노래잖아요. 지금 그쵸. 들어도 상당히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최근에 사실 발표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네. 제가 느끼기에도 참 세련된 곡인데요.
네.
사실 뭐 이 노래가 당시에 다른 이제 얼터너티브 락 밴드들에 비하면 굉장히 세련됐고 또 노래도 사실은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네.
또 제목은 Talk About The Passion, 뭐 정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뜻이죠.
어떤 정열을 얘기하자는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이거 좀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 REM이란 밴드가요.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애매한 네,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제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도 좀 애매하게 그런 가사를 쓰는 모호한 그런 가사들을 쓰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는 보니까 나중에 이 밴드 멤버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 Talk About The Passion, 이 패션은 이제 기아, 이 굶주림에 관한 곡이다. 그래서 이 굶주리는 이웃을 생각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취지로 만든 곡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네. REM 밴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들어보죠. 네,
이 REM, 이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대학과 방송국 같은 곳에서 이들의 노래를 틀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고 점차 주류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쌓게 됐는데 미국 초기 얼터너티브 밴드 중에 가장 성공한 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류 시장, 기성 가수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대박 성공을 거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 1980년대에는 뭐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던 이 얼터너티브 락이 1990년대에는 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네.
명실상부한 이 락 음악의 주류가 되는데 사실 REM도 뭐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밴드인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REM의 노래는 1990년대에 나온 곡입니다.
그래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네요.
네. Losing My Religion이라는 곡인데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 뭐 오늘은 제가 1980년대 노래를 소개해드리니까 오늘은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곡 넘어가죠.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곡은 미국의 얼터너티브 락밴드
네.
REM의 노래였고요.
네.
사실 미국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쭉 살펴봤을 때 락 음악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이루는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국에서도 이 1980년대 초 비슷한 시기에 얼터너티브 락이 점차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노래는 이 영국 밴드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밴드 고르셨어요?
REM과 비슷한 시기에 이 영국에서 활동한 스미스라는 밴드입니다. 더 스미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영국 맨체스터에서 데뷔를 했고 이 오늘 들으실 곡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곡입니다. 1984년에 발표한 What Difference Does It Make라는 곡인데 이 곡도 사실 또 스미스의 데뷔 앨범입니다. 그래서 앨범 이름도 더 스미스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까 들으신 그 미국 얼터너티브 락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영국의 얼터너티브와 미국의 얼터너티브요.
예, 네.
뭐 사실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게 이제 주류가 아닌 아까 말씀하셨죠. 언저리. 뭐 언더그라운드란 말도 쓰는데요. 그런 네. 비주류의 음악이란 공통점은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음악들 또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음악들을 좀 구분해서 들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밴드들은 아무래도 좀 정통 록을 좀 더 고집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영국 밴드들은 좀 더 상업적이고 얼터너티브 록이지만 또 다양한 다른 이 장르들의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세분화됐고 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1980년대에는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밴드들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자격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영국 밴드 스미스 곡 듣고 얘기 나누죠. 1984년에 발표한 얼터너티브 록 음악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들어보시죠. Rock 음악 속으로 오늘은 1980년대 얼터너티브 록에 대한 음악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영국 밴드 스미스가 1984년에 발표한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들으셨습니다. 곡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노래 뭐 지금 들으셔도 뭐 굉장히 이 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REM의 곡처럼 굉장히 세련됐고
네.
또 부드럽죠.
네.
영국 대중음악 순위에 처음에 발표되실 때 1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그동안 저희가 1위 곡을 많이 소개해드려서 뭐 12위가 대순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주류가 아닌 이 언더그라운드 그렇죠. 비주류의 이 얼터너티브 락 밴드로는 대단한 그런 순위였고요. 그래서 스미스라는 밴드의 초기 대표곡으로 또 인식이 되는데 하지만 인터뷰 기사에서는 멤버들이 제일 정이 좀 덜 가는 노래다. 평이한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곡들은 평이하지 않은가 보죠?
사실 다른 곡들은요 이 노래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나 뭐 논란이 됐던 곡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스미스의 경우에는요 이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당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모호한 내용들을 담은 곡들이 많은데 특히 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What Difference Does It Make랑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네.
Suffer the Children 그 뭐 어린이들을 고통받게 한다 이런 제목이겠죠. 이런 네. 곡의 경우에는 이 밴드가 영국 맨체스터 출신인데 맨체스터에서 1960년대에 이 큰 이 충격을 줬던
네.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라서 아이고. 또 논란이 됐었고 특히 네. 노래 자체가 멜로디만 들으면 상당히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그 범인의 심정을 이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 이 곡이 그러면은 얼터너티브 락 예 어떤 장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런 논란을 주는 점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얼터너티브 락 밴드가 말씀드린 대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 활동을 했고 음반들도 이 주류 음반 회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이 소규모 음반 회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험적인 곡들도 많고 가사의 경우에도 이제 주류에선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얼터너티브 락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요. 또 김 기자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노래
네.
한 곡 더 소개해 주셔야죠.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두 곡은 이제 1983년과 84년 얼터너티브 락 초기에 나왔던 곡이고 이번에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인기를 끌었던 곡을 골라봤는데 영국 출신의 큐어라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도 이제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 꾸준히 활동을 했던 밴드인데
네.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느낌의 곡을 했던 노래를 했던 밴드예요. 밴드들도 막 남자들인데 아이라인을 검게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두꺼운 또 어두운 색깔의 립스틱도 바르고 이 고딕 락이라고 좀 무거운 네. 장르에 했던 노래를 했던 밴드인데
네.
80년대 중반에 좀 더 가벼운 얼터너티브 락으로 이제 좀 성격을 바꾸고 멤버들도 바뀌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큐어스가 발표한 8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Just Like Heaven이란 곡이고
네.
달콤한 사랑 노래입니다. 뭐 키스를 하면서 거의 뭐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같은.
느낌을 달콤한 느낌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어떤 느낌인지는 참 모르겠지만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김 기자하고는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얼터너티브 락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80년대를 살펴봤고요.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90년대가 되면서 얼터너티브 락 밴드가 이제 말은 얼터너티브 대안이지만 실제로 락 음악의 주류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널바나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슈퍼 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껴뒀다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와우 기대돼.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얼터너티브 락에 대해서 알아본 락 음악 속으로 오늘 마지막 곡 감상하시죠. 영국 밴드 큐어가 1987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Just Like Heaven 들으시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무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어딘가에 있는 것을 찾는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게든 크게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행복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단점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죠. 네, 헤르만 헤세의 글을 좀 쉽게 제가 풀어봤는데요. 사람은요,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는 것 같아요. 감동이 크든 작든 머리로든 가슴으로든 내 안에 무언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바로 감동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감동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요. 행복을 창조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라디오 무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아주 오랜만에 틀어보는 곡인데요. 조시 그로버의 노래 당신이 날 일으켜 세웁니다. You raise me up.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뷰의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